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의 분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정상급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압박 속에 러시아는 현재 포탄 등 어떠한 것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거듭 요구할 것이며, 그럼에도 무기 공급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4일 미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폴란드에서 야간 열차편으로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까지 이어질 이번 방문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며 민간단체 인사들과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블링컨 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여 달러 규모의 새 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진행 상황과 전장에서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동절기를 앞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관련한 필요 조치들도 검토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약 1년 만이며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대러 반격이 공식 발표된 이후 미국 고위 관리로는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남부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각각 가해 민간인 한 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날 오데사에 거의 3시간 동안 드론 공습이 이어졌다며 농업과 항만시설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중상을 입은 농업회사 직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세르이 팝코 크이우시 군사행정국장은 텔레그램에 적들이 평화로운 도시에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미사일들은 모두 격추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추된 미사일 잔해가 차량과 의료시설 등 일부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산 샤히드 드론 25기, 순항미사일 7기, 이스칸데르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1기 가운데 23기를 방공체계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4일 하루 도네츠크 지역에서 4건, 자포리자 지역에서 2건의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어제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옛 소련 소속 국가였던 아르메니아가 다음 주 미국과 합동 군사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 이글 파트너 2023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의 목적은 국제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르메니아군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미군 85명과 아르메니아군 병력 175명이 참가한다며 여기에는 아르메니아와 20년간 훈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 캔자스의 주 방위군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소총 이외에 중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군과 아르메니아군의 합동훈련은 특히 현재 상황에서 우려를 일으킨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웃국과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지속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군사기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국 간 무기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ur current analysis is that discus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ith respect to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북러 군사 협력을 시도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 최고는 25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정상급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5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관련해 양국 간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current analysis is that discus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러한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지도자급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북러 논의와 그 논의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이것이 잠재적으로 정상급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러시아가 포탄과 같은 군수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출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계속 압박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 why that there is such an intense effort on the part of Moscow.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북한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북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통로로 이용하거나 러시아로 가는 무기의 공급처로 삼으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최근 8월 중순까지도 그렇게 했고 북한에 공개적, 개별적으로 계속 전달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북러 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량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전쟁 물자의 양과 질에 대한 정부에 다소 제약이 있다면서 계속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Our visibility into both the question of quantity of stocks and then of course quality of stocks.
그러면서 만약 제공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자가 제공될 수 있는지 또 그 물자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러 양국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내가 아는 한 러시아는 북한과 더 많은 군사훈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Russia...
이어 다른 나라들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할 것이라면서 대신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역내 안정과 안보 강화를 위해 해온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올해는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외교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억지력과 안보, 번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에 매우 희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위협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이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doing so in a way where we have drawn more closely together the US, Japan and Korea.
우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 한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광범위한 동맹 및 파트너십과 경제, 기술, 인프라 등에서 더욱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도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양국의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러한 무기 판매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uch a sale would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과 무기를 불필요하게 판매, 이러한 분쟁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교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는 양국 간 무기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맹 파트너들과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to abide by the public commitments that Pyongyang has made.
파텔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필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찾고 있고 이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든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동안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며 모두 알다시피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warned publicly for some time now that arms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이어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정상급 외교 관여를 포함해 이러한 협상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에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건 우리가 과거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안이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우려하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처하게 될 결과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been incredibly clear about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any country taking action.
이어 우리가 행동에 나선 여러 사례를 봤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조치를 예고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물론 영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월북 미군 장병인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에 미칠 파장에 대한 질문에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 두 사안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 매우 우려스러운 관계 심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안보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며 이는 물론 우리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사안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기 또는 무기 개발 기술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러시아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선 북한 입장에선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러 간 무기 지원 또는 개발 기술 지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러 세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의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곧 만나느냐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반응으로 미뤄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동방경제포럼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지만 이미 이제 동선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 가는 건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할 거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 타면은 평양까지 2시간 이내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가 축하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간 국방협력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삼각 밀착 과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99절 행사와 관련해 러시아 대표단의 참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중국도 매우 고위급의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대북 밀착에 적극적인 러시아의 경우 국방인사를 포함시킨 대규모 경축단을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핵심적인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군사 문제이고 그게 또 한미를 견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는 아마도 문화사절단을 크게 보낼 가능성도 있죠.
중국도 당장 오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있고 북한이 지나치게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일종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은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북한도 그걸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의 그 자기 성의들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상응하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러시아가 그렇게 성대하게 보내면 중국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김 소장은 중국의 경우 미한일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북러와 보조를 맞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99절을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때처럼 미한일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대외에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무대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서 가시할 민생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탓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 수립일도 북한의 수요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같이 행사를 하면 대내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이제 대외 메시지가 될 텐데 기본 대내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지난 2018년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 때 중국은 당시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면 양국 군사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한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북러 밀착을 환영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don't think Kim Jong-un would go to meet with Putin unless they expected to have a big agreement on military cooperation.
세모 전 조정관은 5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김정은이 군사협력에 대한 큰 합의를 기대하지 않고 푸틴을 만나러 가진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와 군사기술 교환, 연합훈련 등 군사 협력을 크게 늘리기로 합의한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당국도 VOA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협상을 정상급에서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모 전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의 포탄과 로켓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무기 생산 속도가 소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북한산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위성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얻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이를 쉽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Yes, these technologies are considered top secret. So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Russians' desperation for weapons from ammunition.
세이머 전 조장관은 위성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1급 비밀로 간주된다며 북한에 이를 기꺼이 제공할 정도로 북한의 포탄에 대한 러시아의 절박함이 큰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 전문가인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데니얼 셀리스버리 연구원도 5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김정은의 방러는 양국의 군사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드론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을 훨씬 앞서지만 비축분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what Russia is probably struggling with now is being able to produce the shorter range systems in the numbers that it needs to kind of replace the stock that it's used and also to maintain.
셀리스버리 연구원은 러시아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재고를 채우고 다른 비상사태에 필요한 미사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혜택을 보는 것은 이례적이며 양국 위치가 뒤바뀐 것이지만 질적 요구보다는 양적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민감한 ICBM 기술을 통째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ose are really the crown jewels of national security. And that's why I think Russia would not think about transferring complete ICBMs or anything like that.
셀리스버리 연구원은 ICBM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아마도 노력의 특정 측면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할 기술 유형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5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를 이용해 제재 회피를 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for North Korea, they're very interested in sanctions evasion. So Russia helping with that, perhaps Russia will the government will be less restrictive.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미사일이나 핵 확산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확실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자체 프로그램과 엘리트와 군부에 필요한 식량과 기타 물질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루제로 국장은 말했습니다. 루제로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병식을 관람하고 무기 전시회를 참관한 것은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북러 정상이 서로 물질적 필요를 넘어 정치적, 전략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and Russia acknowledging and trying to meet the political and strategic needs of the other. And on the North Korean side, I think the one way.
스나이더 국장은 5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러시아가 주장했던 우크라이나 내 분리 독립 지역을 북한이 조기에 인정한 것,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러시아가 계속 지지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안보리 위반에 대해 북한의 추가적인 안도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러 정상회담 등 심화되는 양국 협력을 중국이 과거와 달리 환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종류의 접촉을 경계하고 관계의 발전에 대해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past, I would have said that Beijing would be wary of this kind of contact. And be concerned about any warming of relations.
이어,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과 동북아에서 미한일 간 긴밀한 관계의 여파로 중국은 이제 힘의 균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을 중국이 실제로 지지하고 환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와일더 정 보좌관은 북중러 연합훈련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어 미국의 힘에 대응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더 국장은 북한이 중국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상당한 양의 무역에 나서야 할 것이지만 북러 관계 심화를 중국도 주목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미국 정보당국에 요구하는 법안도 계류 중인데 의회의 북러 협력 차단 노력이 더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워싱턴 의정활동에 복귀한 미 상원의 정보위원회가 한 달간의 학예 휴회기에 들어가기 직전 통과시킨 2024 회기연도 정보수권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의 함의에 대한 국가정보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가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과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함께 미국 및 미 동맹국과 러시아 간 장기 대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보당국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간 협력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해관계 수렴에 대한 갱신된 평가와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 및 전쟁 노력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양국 간의 기타 협력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의 지원 등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 지원 및 잠재적 지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체제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평가도 요청했습니다.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정보당국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보수권 법안에 북한의 대러 지원 관련 조항 포함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 작성에 적극 관여한 상원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백악관이 위성사진을 통해 북러 무기거래 움직임을 처음 폭로한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군수품 이전에 관여한 모든 개인과 업체를 파악해 제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당시 VOA에 러시아는 이미 이란에서 무인기를 들여오고 중국과는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 조직에 흔쾌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바그너 그룹을 통한 북러 군수품 거래를 지원한 북한 국적자 한 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선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 의원이 최근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밀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스틸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제재와 기타 억지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북한의 위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적대성을 키우는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네트워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동료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회에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한데 묶어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비난도 이어집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포탄 거래 움직임에 대해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새로운 악의 축이 미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 이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선 김씨 정권에 대한 중국, 이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지도자급 외교적 접촉 등 무기 거래 협상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계 휴회 기간을 마친 상원은 5일 오후 개회했고 하원은 오는 10일 워싱턴 일정 활동에 복귀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러시아 파견 중 탈출한 북한인들에 대한 현지 경찰의 체포가 급증했다며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옛 공산주의 시대로 회귀한 것 같다. 러시아의 정통원 한 소식통이 5일 러시아 지역 당국의 탈북민 관련 협조 공문을 뷰이에 공유하며 한 말입니다. 이 협조 공문은 러시아 하버롭스크 경찰국이 러시아 내 유엔 난민기구 UNHCR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 8일 실종돼 수배령이 내려진 북한 유학생 김태성 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뷰이가 단독 입수한 이 공문을 보면 경찰은 올해 26살의 북한 유학생 김 씨에 대해 러시아 형법 105조에 따라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수 있다며 그가 변호사에게 접근했는지 또는 주위에서 그를 돕는 단체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유학생이 무슨 살인과 연관이 있겠냐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허위로 만든 혐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이 북한 유학생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일 BOA에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가 살인 피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속임수로 보이며 이는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BOA에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파견 또는 유학 중 탈출한 북한인들에 대한 러시아 경찰의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다수 파견된 러시아 동부의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인 탈출자 관련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북한인이 튀어나와 숨어있는 경우 러시아 경찰은 다 알면서도 또 위에서 공문을 받아도 불쌍하다며 잡지 않았지만 지금은 튀어나오면 무조건 잡아서 넘겨준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이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러시아에 체류하며 탈북을 고민하던 여러 파견 노동자들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전면 금지됐지만 러시아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는 지적해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2022년에 북한인에게 4,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인 2021년에 발급한 4,093건과 비교해 630건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과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한인들은 최근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 여러 명의 탈출을 지원했던 민간단체 무궁화구조대 허강일 씨는 러시아가 중국을 닮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는 뭐 중국처럼 돼가요.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탈출만 하면 전국 수비령이 때려줘요. 이제는 러시아가. 탈출하면 바로 수비령 사진 올리더라고요. 전에 그 러시아 모자처럼.
실제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 6월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탈출한 북한인 엄마와 아들에 대해 공개 수사를 촉구하는 명령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이후 이들은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신은 또 모스크바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 신청을 한 뒤 대기 중이던 탈북민 두 명이 북한 유학생이 실종된 직후인 지난 7월 말에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 측에 인도됐다면서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파견 중 탈출한 뒤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BOA에 과거와 다른 상황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한 한동호 씨는 탈출한 러시아 내 파견 노동자에게 살인 혐의 등을 씌워 체포하는 건 대개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안 들어온 놈들 잡을 때는 이제 꼭 저 살인자를 이제 서류를 만들거든요. 그다음 뭐 좀 이건 무조건 붙들어 내가야 된다 하면 무슨 엉뚱한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경찰에다 넣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무조건 체포하죠, 그 사람은. 근데 지금 딱 그게 돌아왔네요.
지난 2016년 역시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서부에 정착한 김국철 씨는 러시아 내 거주지에서 모스크바까지 먼 거리를 세 번 오가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며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때는 뭐 아무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러시아시 노버시비르스크라는 도시 하라는데 거기서 모스크바로 인터뷰할라 최고인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노버시비르스크.
러시아 출신 탈북 난민들은 또 과거엔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도 뇌물을 조금 주면 다 풀려났다면서 최근의 움직임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중국과 달리 현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 주재 유엔 난민기구와 한국대사관을 통해 올해 초까지 한국에 꾸준히 입국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과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는 앞서 VOA에 이는 러시아 당국과 한국, 유엔의 3자 조율 속에 조용히 이뤄지는 것이라 확인하거나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BOE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러시아 내 탈북민 20, 30명이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국 내 탈북민들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돼 입국 규모가 대폭 줄었을 때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로 2021년과 22년 각각 입국한 남성 40명과 35명 중 대부분이 러시아 출신들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올 상반기에 러시아 내 탈북민 5명 정도가 한국에 갔지만 하반기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러 밀착으로 한국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제3국으로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OE의 취재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이후 러시아에서 제3국을 경유해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이 최소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현재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은 악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난민 강제 북송과 비슷한 상황이 러시아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am very afraid that we'll face a situation similar to what has been happening in China for decades,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스칼렛 총장은 최근에 북러 밀착을 볼 때 러시아에서 또는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의 이동이 언젠가는 중단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탈북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중국 선박 6척이 또다시 선적을 북한으로 바꿔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중국 선박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건데 올해 벌써 27척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에 최근 북한 선박 6척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달마산호, 부양 5호, 토성호, 흥기 1호, 양각도 1호, 부연 1호라는 선박명으로 추가됐는데 부연 1호와 양각도 1호는 각각 2월과 5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4척은 7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모두 중국 선박이 북한 소유로 바뀐 것으로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E는 IMO에 새로 등록된 이들 6척 중 흥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5척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5척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북중 간 항로를 운항 중인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GISIS 상에선 모두 중국 선적으로 분류됐지만 자체 발신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는 이들을 북한 선박으로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막 구매해 운항을 시작했지만 이런 변화가 그때까지 IMO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새롭게 선박을 등록한 북한과 관련 회사는 물론 이전 중국 선주나 관리회사, 중개인 등이 모두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입니다. 앞서 BOA는 GISIS와 마린 트래픽 자료 등을 분석해 올해 들어 모두 26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에 GISIS 자료에 등재된 6척 중 기존에 집계되지 않은 흥기 1호를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27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개월 동안 작년 규모의 4배가 넘는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뷰인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인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3년여 만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온 북한 고려 항공이 일주일 넘게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운항이 재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해외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9일입니다. 당시 고려항공 여객기 JS-151편이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JS-152로 편명을 바꿔 평양으로 돌아온 항적이 확인됐는데 이후 6일 현재까지 또 다른 항공편 운항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항공은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평양 베이징 노선을 운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4일, 26일, 29일 베이징행 항공편이 포착되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평양 베이징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중국 민항 당국을 인용해 고려항공이 3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 3회 평양 베이징 노선 운항을 승인받았다고 보도해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 넘게 운항이 멈춰진 상황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홈페이지의 항공편 출도착 안내판에도 도착이나 출발이 예정된 고려항공편은 현재 없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향발 고려항공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선에는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고려항공의 투폴레프 204 기종이 투입돼 25일과 28일 단 두 차례 운항 기록을 남겼는데 이 항공기 역시 이후 9일째 평양 순안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4편, 블라디보스토크 2편 등 총 6편의 여객기만을 띄웠습니다. 투폴레프 204 기종의 최대 탑승 인원이 150명인 점으로 볼 때 편도를 기준으로 약 900명이 이 노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닫혔던 하늘길이 정식으로 열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일보는 최근 북한이 탈북 가능성이 높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등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귀국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특수 목적을 위해 임시로 항공편을 띄웠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2020년 운항 중단 이후 임시 항공편을 띄운 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앞서 고려항공은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중국 선양 타오시엔 공항으로 수송기 3대를 보냈었습니다. 당시 동원됐던 수송기 3대는 평양으로 되돌아온 이후 공항 내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약 50일간 머물었습니다. 고려항공은 운항 중단 사태와 관계없이 취항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문 항공사입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외에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이후 중국과 러시아로 취항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공개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세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로비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FUA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공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활동 중인 민간단체는 최소 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는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 Council for Live of World,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이 해당합니다. 원비어 부모는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로비업체 맥과이오즈 컨설팅을 통해 미 상원과 하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판결 채권자가 테러 지원국을 포함한 테러 당사자들의 자금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2002년 제정된 테러 위험 보험법 개정을 요청하는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하려는 겁니다. 앞서 원비어 부부는 지난 2021년 미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북한의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 영장을 신청하고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이 원비어 부모에게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비어 부모는 북한 자금을 추적해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원비어 부모는 웜지어가 숨진 해인 2017년부터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제재정과 경제 제재 강화 등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제지정했고 2019년 말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의회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보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 4월 VOA 인터뷰에서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e can do. We're going to meet with our Treasury Department this afternoon and they'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us.
원비어 씨는 특히 북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미 재무부가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공개하긴 이른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10년 넘게 북한 관련 로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핵 비확산을 기치로 진보 성향의 국가 안보 정책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군축 비확산 센터가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단체의 최근 로비 활동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활동은 언급되지 않은 채 북한 및 이란과 미국의 관계라고만 명시됐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단체는 당시 상하원에 계류 중인 위헌적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 관련 로비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단체 FCNL은 1943년 퀘이커 종교 친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관련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받지 못해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FCNL도 핵무기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진보 성향의 국가안보정책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법안 외에도 핵선제타격금지법안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금지법안에 대한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한 북한 관련 로비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대외 문제로 다뤄졌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미북 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로비 활동이 민간단체 10여 곳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초기와 그 이전에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졌던 북한 인권 관련 로비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의회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를 했지만 2018년 말 관련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로비 활동은 자금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데다 한 단체의 대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캠페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의 로비 활동도 많습니다. 미국에선 1995년 제정된 로비 공개법에 따라 로비 자금 지출이 $12,500 이상인 경우 활동 내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17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해온 흑해 곡물 계획에서 탈퇴했습니다. 유엔은 이 계획의 한 부분으로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을 돕기로 동의했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방이 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고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제재실장은 말했습니다.
Russia is exporting record amounts of grain. This past year, the Russian Grain Association said that the
오브라이언 실장은 러시아는 기록적인 양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러시아 곡물협회는 수출량이 6,18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과거보다 10%에서 15%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세계를 위한 식량이라면 러시아 수출을 돕기 위해 유엔과 튀르키예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효과가 있으며 러시아의 불만은 매우 잘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소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는 러시아는 제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러시아 식품과 비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오브라이언 대사는 러시아의 목표는 식량과 비료의 양을 줄이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들의 요구 중 일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곡물의 약 10%가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곡물은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제공된 식량의 절반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그 수출은 중단됐고 곡물 가격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흑해 곡물 계획의 서명과 함께 가격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는 이것이 러시아가 두 가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 terminated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announced a blockade of shipping out of the Ukraine.
오브라이언 대사는 러시아가 흑해 곡물 계획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발표했으며 우크라이나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군사 행동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식량 저장 시설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식량의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세계의 시장에 수출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대사는 약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러시아가 흑해에서 목을 조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V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